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5월 19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율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은요. 앞서 월요일 방송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부처님 모신 날이었습니다. 매년 음력 4월 8일로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한국에서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푹 쉬시거나 나들이를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불교의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합니다. 사랑과 자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혐오와 불평 등 비합리와 비이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자비라는 것의 미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한 상황이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는요. 어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다는 소식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문화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정보 전해드리죠. 소확행 뉴스도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8천 달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6억 1천만 달러를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서 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울산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이 북한인인 척 월북을 수차례 시도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4일과 5일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선장에게 월북 도움을 청했습니다. 월북에 실패한 A씨는 같은 달 18일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5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시행에도 카페 창업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전국의 커피 음료점 등록업체는 7만 2,686개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2월에 6만 2,933개에서 1만 개, 15.5%가 늘었습니다. 교습소, 공부방, 패스트푸드점, 헬스클럽 등도 강화된 방역 조처에도 1년 사이에 10% 넘게 사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경제 확대로 통신 판매업은 1년 만에 3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위 뉴스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간 17일 화이자 백신을 2도에서 8도씨에 31일간 보관해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의 보관 가능 기간이 기존 5일에서 31일로 늘어남에 따라 유럽연합 내 화이자 백신의 유통이 용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EMA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제출한 추가적 안정성 연구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런 보관 가능 기간 변경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까지 최소 2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 지원할 백신은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스 등 세 종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미국이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해외에 공유하는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해외에 지원하는 백신의 총량은 8천만 회분이 됐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인도 변이에 대해 97%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6일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중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라며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콕 장관은 영국의 인도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1,313명으로 집계됐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을 두 번 모두 접종한 사람 중 사망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 진정을 위해 외교적 관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림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에 사전 녹화된 영상을 보내 나의 행정부는 지속적 진정 상태를 위한 협력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마무두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연이어 통화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의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도 좀 바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일까요?
네, 이제 사흘 후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이 회담 앞두고 북한 정군에 특별 경비 근무 기간을 선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내부 군 고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난 10일 오후 5시를 기해서 북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군 군단 사령부 지휘부들의
네.
12일 0시부터 보름간 특별 경비 근무 기간을 선포를 했고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한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1호 전투 근무 태세 말만 들어도 네. 수위가 높아 보이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지난해 6월 16일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잖아요.
예.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취한 조치가 모든 전선에 경계 근무 급수를 1호 전투 근무 체계로 격상시킨다 였거든요.
네.
근데 1호 이 전투 근무 체계는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에 핵정전도 불사하겠다. 정전협정 백제하겠다. 뭐 이러면서 한반도의 그런 긴장을 최고조로 네. 했을 때 발효됐던 그런 그 명령인데 이번에 지금 1호 전투 근무 이 체계가 발령이 됐다는 게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시가요. 오는 2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남조선 최고 수장이 새로 선거된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모략을 할지 모르니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번 지시가 적들의 준동과 반공하고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처하기 위한 상응 조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미 정상회담을 콕 집어서 이번에 이 명령이 내려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 군인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군 군단 사령부는
네.
갱도, 그러니까 진지에서 생활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시기간에 대비한 연휴, 전투 기술 기재, 무기 탄약 공급 체계 실시를 지시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전투 근무 인원은 모두 참가를 하는 비상 소집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이 기상을 하면 전투 복장으로 갈아입고 부대 인근 지역에서 30분간 수색 작전을 버리고 그리고 이 결과를 매일 상부에 보고하는 뭐 그런 체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꽤 긴장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전략군 이쪽의 움직임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전략군에는 당중앙위원회, 네. 국무위원회 그리고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명령에 따라서 국방과학원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와 협동을 해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략무기 시험 발사 준비를 면밀히 갖추라는 별도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고
네.
전략군의 경우는 이미 지난 3월 중순부터 3개월간 전시 연휴 공급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1기 전투 정치 훈련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과 대화를 다시 하려고 논의 중인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지금 북한이 모내기 철인데
네.
이 모내기 전투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농기계 출범식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농국이 다 모아두고 뭐 농사 네. 잘하자 뭐 이런 행사 같아요. 그런데
네.
일부 지역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뒤늦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소식은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지난달 말에 평성경기장에서 농기계 전시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트락토르, 그러니까 트랙터가 이렇게 쭉 결집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몇 대가 이게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계가 사실 고장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사회적 문제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농기계 출범식은
예.
모내기 준비를 이제 다 각자 단위에서 다 마치고 이제 막 진짜 농기계 모아놓고
예.
주민들 다 모아서 결의를 다지는 행사거든요. 뭐 결의하고 이제 뭔가 트락토르가
예, 예.
일렬로 탁 이렇게 가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장이 몇 대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네.
가는 그런 웃기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모내기 준비니까 바로 투입해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트랙터 정비도 꼼꼼하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출범식 때 고장이 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는 게 소식통의
네.
설명입니다.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전부 다 고장이 많이 나버리면
네.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고장이 났을까요?
이제 뭐 한 대면 괜찮은데
예.
이게 몇 대가 지금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긴 건데
네.
결국은 북한식 자력갱생의 한계 때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중 무역이
네.
위축이 돼서 실제로 이제 뭐 농기계 부속품이나 북한이 매년 수입하던 것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농분기에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런 트락토르 같은 걸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 각종 이런 부속품도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부속품을 북한에서 생산을 했더라도 기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 행사에서 이제 트랙터가 작동을 안 한 건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난 건데 결국은 자력갱생으로 다 하다
네.
보니 탈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모내기철인데 트랙터까지 고장이 나서 북한 주민들 좀 힘이 빠질 것 같네요. 자, 이런 일도 북한 당국에서 좀 잘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10년에 데뷔를 해서 이젠 한국의 장수 보이그룹 반열에 드는 인피니티의 노래 들어볼게요. 2011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BTD로 주로 불리고요. Before the Dawn이라는 곡목을 줄여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새벽이 오기 전에라는 의미죠.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만 그게 바로 또 날이 환하게 밝아온다는 가장 큰 희망의 징조라고 하죠. 자, 그런 생각 해보면서 BTD 들어보시죠.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엔 바로 어제였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된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국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선을 보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남다르다고 해요. 한국의 지상파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그때를 되살려낸 드라마를 편성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2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니 시리즈 형태로라도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 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그 다루는 광주는
네.
일종의 제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특별 기획 같은 걸 하는데 뭐 대개 이제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거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사실들, 발굴된 사실들 이런 걸 이제 보도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그때를 경험해 보게끔 하는
네.
그런 일들을 잘 못 했어요.
아, 그래서 제사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제사도 제대로 제사가 되려면 그냥 단지 그 뭐 상 차리고 그리고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그때 그 어르신들은 어땠지
그때
어떤 분이셨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 형식의 컨텐츠들이 참 잘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개는 특별 드라마로 뭐 단막 드라마들이 시도되면서 피해자 사례를 짧게 다루거나 또 최근에는 굉장히 제한된 부분의 소재로 광주 민주화운동이 다뤄졌을 정도였는데요. 수십 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좀 부담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네.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로 이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가 KBS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달달하고 아릿한 5월의 청춘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그 사랑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멜로라고 스스로 장르를 구분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 멜로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돌이켜본다. 이건 정말 더욱 신선한 그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멜로드라마를 굳이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무거운 틀에 담아야 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작 발표에서 제작진들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송민혁 감독이 예.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제작 발표에서 특정한 사건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좀 그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예.
레트로 휴먼 드라마잖아요.
옛날 얘기.
그렇죠.
30년 전 얘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여기에 멜로를 좀 더 강조해서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냥 그때를 추억으로 돌려버리기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두 남녀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극적인 요소가 멜로드라마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80년 5월에 광주로 집어넣어버리기만 하면은 그거는 그 이 역사적인 무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 속에서 드라마가 탁 시작이 되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6회가 진행이 됐는데 전체 한 절반가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청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예.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멜로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와 시대적인 아픔이나 역사의 문제를 잘 배합하고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들이 어땠을까요?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는 SBS의 모래시계. 이게 1995년도 작품이죠. 이 모래시계가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를 배경으로 해서 당시에 굵직한 그런 민주화 운동들, 뭐 YH 여공들의 사건이라든가 또 5.18 민주화운동, 또 삼청교육대 등의 현대사의 질곡을 네. 제대로 다뤘죠. 근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묘사하고 있는 장면에 실제 다큐멘터리가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게 네. 됐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래시계는 방영 당시 별명이 귀가시계였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시간 맞춰서 가서 이걸 보려고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시청률이 64.5%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국민 드라마였네요.
그때 당시에 네. SBS는 서울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막 할 정도였어요.
왜 우리는 안 보였냐?
왜 우리 서울만 사람들이냐? 예. 서울과 이제 수도권 중에서 특히 남쪽, 경기도 남쪽 정도가 가청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전체 내용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의 만남이 비극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주변 잔치로 사용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고. 또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그대로 드라마로 모사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작가의 창의력들이 들어가서 그 광주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 의미는 진짜 사랑. 그것도 새 그 삼각관계의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네. 빚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모래시계 인기를 살펴봤는데 또 다른 현대사를 다룬 드라마들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다뤄지긴 했었죠.
그럼요. 그 이후에 예. 일종의 하나의 붐처럼 뭐 코리아 게이트라고 한 드라마에서 또 다뤄졌고 또 제4공화국에서도 네. 이건 MBC에서 다룬 건데 뭐 언급이 됐습니다. 또 제5공화국이 2005년에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광주 민주화운동이 묘사됐는데 대부분 이제 인문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보조적인 장치에 그쳤고 또 제4공화국, 5공화국 이런 것들은 그냥 역사 드라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드라마 같지 않은 거죠. 그런 표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2007년 이후에는 이런 노력들이 좀 사라지고 간간이 단막 드라마나 특집 기획 드라마로 뭐 사례를 탐구하거나 아니면 좀 간접적으로 그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예. 오늘 얘기 뭐 이런 걸 다룰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5월의 청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 이야기도 좀 살펴봤어요. 다른 드라마들 사례를 봤는데 좀 다른 드라마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1980년 5월에 광주에 사는 네. 청춘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비극적 사랑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네. 간호사 명희입니다. 이 명희는 재능도 넘치고 또 정말 똑부러진 그런 당찬 여성인데 근데 가난해서 여러 가지 자기 꿈들을 펼치질 못해요. 예. 그래서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자유주의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혼외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호적이 복잡해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큰 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희태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네.
이 둘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데 이 명희가 광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명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부자인 아버지 뜻을 어기고 몰래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이에요. 전남대 법대 잔다르크라고 불리는. 네. 근데 이 친구를 명희가 늘 도와주고 또 명희를 금전적으로는 또 이 예. 수련이라는 친구가 도와줍니다. 근데 수련이라는 친구의 집안은 광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런데 남자 주인공 희태는 아버지가 보안 과장이에요, 광주에. 그런데 이제 자기네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탄탄한 그런 재력을 바탕으로 더 큰 욕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보안과장 황기남.
네.
이게 아버지예요. 희태 아버지. 근데 이 희태 아버지가 둘을 묶어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명희는 네.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게요. 복잡한 그 사랑 이야기네요.
비극이 네.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 이야기가 또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수용돌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인물 관계를 예. 묘사하는 것은 좀 뻔히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구도로 그려놨지만
네.
이게 광주라고 하는 곳을 딱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각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박했던 사회의 구조를 딱 얹게 되니까 그러니까 색다른 매력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얼마나 잘 묘사를 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는데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술이 너무 좋고요.
네.
광주에 저는 그때 광주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예. 그때를 그대로 보는 것처럼 정말 재현을 잘 해냈고
그래요?
그리고 사투리를 참 잘 소화해내는 배우들 때문에 굉장히 연습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젊은 배우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로 훅 쓸려 들어가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또 역사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데요. 자, 이렇게 5월의 청춘도 있지만 다른 문화 콘텐츠들도 최근에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월의 청춘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짓밟게 되는 역사적인 큰 소용돌이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소용돌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평화롭고 또 일상적이고 또 서민적인 그런 풍광들을 잘 이용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화려한 휴가 같이 이렇게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던 이들이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과정 속에서 이 비극이 온 국민이 함께 감내해야 됐던 비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택시 운전사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개봉 시기가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엄청나게 반항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택시 운전사 저도 봤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범한 그냥 시민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느끼게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자, 영화를 통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성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냥 역사적 사건은 이제 거대한 콘텐츠의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 보편적 인간의 감수성,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더더욱 이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 5월 12일에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국민배우 안성기 주연의 영화가 또 개봉이 됐어요.
최근이네요.
예, 이 영화도 독립영화라서 굉장히 규모가 작고 상영하는 데도 많지 않은데 2주가 채 안 됐는데 벌써 2만 명 넘게 이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근거로 해서 진짜 반성이 뭔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함께 만들고 또 전파하고 그러면서 이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어디서나 항상 민주화에는 희생이 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적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들이 또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인기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자,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선율도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부르는 가수 양희은 씨인데요. 명곡 부자, 명품 가수 이런 수식어들로 표현되는 가수기도 합니다. 아이유 씨가 이분의 노래를 다시 불러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2014년에 발표된 양희은 씨의 또 하나의 명곡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 들어볼게요. 매일매일 아름다운 말들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인생이겠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소확행 뉴스와 함께할게요. 자, 오늘도 양정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강정보와 관련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 이후에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흔히 코는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실은 코가 우리 인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상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 하면 호흡하는 데 쓰이고 또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고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람들은 코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맛있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또 피하고 싶은 악취 등을 구별하는 후각에 집중을 하지만요.
네.
사실 코가 가진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공기의 온도, 습도, 순도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폐로 보내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코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순도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점막 표면에 있는 혈관망을 이용해 끊임없이 대사 운동을 하는데요.
네.
즉, 찬 공기나 건조한 공기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면 점막 표면에 혈류량을 늘려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섬모 운동을 통해서 이 공기를 또 촉촉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네.
코가 이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하나는 코 점막의 혈관 대사가 원활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코 점막의 표면이 항상 촉촉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천연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역할을 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게 됐네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코가.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코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코는 이외에도 우리 몸에 유입되는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1차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흔히 콧구멍으로 불리는 코의 비강은 호흡기의 일부로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비강 점막에는 여러 가지 분비물과 섬모상피로 이루어진 점막층이 있는데
네.
숨으실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이런 유해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외부 항원물질인 진드기, 꽃가루 등이 들어왔을 때 호흡기를 방어하는 중요한 면역학적 알레르기 반응도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런 꽃가루 들이마실 때 재채기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코가 저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질이 점점 나빠지는 시기에는 코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네요. 자,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 후각은 비중격과 비강의 윗부분에 분포하는 후각 상피세포가 담당하는데요.
예.
이 후각 수용체는 약 10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네.
개개의 후각 수용세포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을 발현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만 개에서 10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제한된 후각 수용체 1000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수많은 냄새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후각 수용체 신호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거죠.
자, 1000개의 유전자를 조합해서 냄새를 조합해낸다고 하니까 인체의 신비가 따로 없네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우리 코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의 코는 크게 외비, 비강, 부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비는 피라미드 형태로 돌출된 바깥의 코 부분을 말하고요.
네.
비강은 양쪽 콧구멍 안쪽에서부터 목젖 뒤, 비인간까지의 넓은 공간을 뜻합니다. 비강은 비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다시 나뉘어지게 되죠.
예.
여기서 또 부비동은 코 옆에 동굴이란 뜻으로 코 주변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전두동, 상악동, 사골동 등 총 네. 8개의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많기도 하네요.
예, 이 공간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 연결되어서 각종 분비물을 배출하고 몸속 공기와 바깥 공기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네. 자,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부비동이. 자, 그럼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길 경우에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겠네요.
네, 부비동염은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네.
저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질환이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비동염은 증상과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네.
발열과 두통, 치통, 호흡곤란 등 견디기 힘든 여러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네.
심한 경우에는 뇌농약 및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합병증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코에 염증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코 건강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자 그럼 소확행 뉴스답게 생활 속에서 우리 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먼저 숨이 차고 가볍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시행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이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기초 체력이 높아질수록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꼭 지키셔야 할 건강 관리 방법이겠죠.
네.
또 평상시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 안에 있는 비강에 적절한 그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항상 습도 관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평소에 건강 관리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요.
네.
코 건강을 위해서 추가로 하나 더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취침 전이나 양치 후에 가글액이나 맹물을 이용해서 목 안까지 깊은 가글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은데 이 목과 코가 다 연결되어 있는 호흡기 부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코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장 해야겠네요. 오늘도 건강에 관련 유익한 생활정보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코 건강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코 유지하면 좋겠네요. 네, 양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는 휴일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자, 오늘은 중국어로 오늘은 휴일입니다 라는 말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휴일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시우실르, 시우실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하면 찐티엔이잖아요. 그래서 찐티엔시 시우실르라고 하면 오늘은 휴일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북한에도 휴일이 있죠. 그럴 때 오늘 배우신 거 활용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찐티엔시 시우실르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20일 목요일은 맑다가 구름 많아져 밤에 황해도와 함남 남부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8도, 청진 10도, 강계 11도, 신의주 함흥 13도, 개성 사리원 14도, 평양 15도, 해주 원산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20도, 원산 삼지연 23도, 해주 25도, 신의주 사리원 함흥 26도, 평양 개성 27도, 해산 28도, 강계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8,000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6억 1천만 달러를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서 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울산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이 북한인인 척 월북을 수차례 시도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4일과 5일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선장에게 월북 도움을 청했습니다. 월북에 실패한 A씨는 같은 달 18일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5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시행에도 카페 창업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전국의 커피 음료점 등록업체는 72,686개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2월에 62,933개에서 1만 개, 15.5%가 늘었습니다. 교습소 공부방, 패스트푸드점, 헬스클럽 등도 강화된 방역 조처에도 1년 사이에 10% 넘게 사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경제 확대로 통신 판매업은 1년 만에 3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위 뉴스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재 시간 17일 화이자 백신을 2도에서 8도씨에 31일간 보관해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의 보관 가능 기간이 기존 5일에서 31일로 늘어남에 따라 유럽연합 내 화이자 백신의 유통이 용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EMA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제출한 추가적 안정성 연구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런 보관 가능 기간 변경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까지 최소 2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 지원할 백신은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스 등 3종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미국이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해외에 공유하는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해외에 지원하는 백신의 총량은 8천만 회분이 됐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인도 변이에 대해 97%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6일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중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라며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콕 장관은 영국의 인도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1,313명으로 집계됐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을 두 번 모두 접종한 사람 중 사망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 진정을 위해 외교적 관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림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에 사전 녹화된 영상을 보내 나의 행정부는 지속적 진정 상태를 위한 협력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마무두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연이어 통화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 미국 UFO라는 단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UFO는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의미인데요. 흔히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라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7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를 항해하던 미국 군함 오마하호의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거고요. 공개된 영상 속에는 바다 위를 비행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 모양의 비행물체가 등장한다고 해요. 그 비행체는 하늘을 비행하다 밤 11시에 바다로 수직 낙하한 뒤에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오마하호가 첨단 기술을 통해 수색에 착수했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 지난 4월에는 지난 201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 항공기들이 미 해군 구축함 주위를 선회하는 영상이 공개된 바도 있다는데요. 와, 이런 불가사의한 비행체들의 정체 도대체 뭘까요? 정말 외계인이 그런 걸 보내는 걸까요? 자, 상상력과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게 바로 UFO 아닌가 싶은데요. 가끔 출몰하는 이런 UFO 때문에 예수나 부처 같은 성인들이나 위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실은 외계인이다, 이런 황당하고 재밌는 가설도 등장하고 그러는 거겠죠. 자, 이런 거 말고 유쾌하고 건설적인 상상력으로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매일 더 활기차고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한국의 유명 노래 경연대회 출신의 가수 장재인 씨, 2010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인데요. 원곡은 이문세 씨가 1988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정말 명곡인데요. 장재인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